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로립트 시술을 해서 한동안 많이 불편했습니다.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취가 풀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페인이 너무 심해서 인공지능 챗 GPT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병원에 연락해서 진통제 처방을 받기도 하고 그게 원래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니까 음식도 부드러운 것으로 먹으면서 지났는데 이제서야 요 며칠 전부터 참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위에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뭘 읽다 보니까 거기에 참 특이한 병 하나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통각 상실증이라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상처가 있어도 통증이 없고 감각이 없다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프면 상처가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상처가 있으면 통증이나 어떤 감각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없으면은 통각 상실증 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방치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어쨌든 아프면 안 아프도록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애쓰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술한 곳이 통증이 있고 감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유익한 일인지 또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육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그런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증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다가 보면은 그런 중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라기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한 연대를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대충 짐작할 때에 남왕국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범죄한 결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이 기약도 없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고는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된 유대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고 성전도 재건하고 그래서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살던 것처럼 이전처럼 아주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회복된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이 말라기서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라시기 기서를 보게 되면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흐트러지고 믿음이 식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정말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아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응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언제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도리어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뜻으로 정한 건데, 아,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의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들의 나라가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사행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짓고 죄값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게 무슨 기약도 없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기약이 차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을 통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저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아, 이게 꿈인가 생긴가, 지금까지는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고 성전도 재건해서 사람들이 살만한 성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했으면은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 사람들은 나 하나님 사랑받은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 사랑했다는 거야? 뭘 주셨지? 무슨 은혜를 줬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무감각 그리고 원망하는 DNA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들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조상들에게도 이런 잘못된 DNA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민수기지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턱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드러지게 나타난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그 광야의 노선인데 그 광야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민수기 11장 4절 이하지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먹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고기도 생각나고 생선도 생각나고 오이, 참외, 부추,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그런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이지요? 여러분 지금 최고급 무슨 호텔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보면 만나가 있겠습니까? 만나 없어요. 거기에는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기적의 양식이고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러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매일같이 기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는커녕 아,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못 먹고 만나밖에 없고 말이지. 뭐 오이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파와 마늘도 먹고 싶고 뭐 이렇게 그냥 먹는 거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중들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그 가운데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값없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었는데, 아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습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냥 얼마나 비참한 그 노예 살이를 하면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강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내몰리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해서 먹은 게 그거지. 무슨 값없이 먹은 겁니까?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이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뻑뻑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전에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로부터 430년 전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가서 그리고는 그 애굽에서 머문 기간이 400년 이상 머물었던 것인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조금은 뭐 처음 때는 대접을 받았겠지만은 요셉이 죽고 난 그 다음에는 수백 년 동안 노예가 돼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다가 내다 던져버려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그 사람들이 내몰렸잖아요. 그리고 혹독한 이 노예 생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뭐 자기들 힘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능성 제로입니다. 속수무책이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 지경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셨는데 마치 계산 장군이나 된 것처럼 당당하게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 앞에 보내주시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시셔서 너희들 여기에서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냐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나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터이니까 그 땅으로 가라. 다 일어나라.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는 그 막강한 애굽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편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열 가지 재앙 내리게 해서 바로왕과 신하들이 다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바로왕이 필사 힘을 다해가지고 저들을 추격해 왔지만은 그 애굽 군대들은 다 홍수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가 갈라져서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 기적의 현장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런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와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가 무슨 길입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가고 있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런 길로 하루하루 이끌어 가시는 중인데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먹질 않아도 배고픈 거 없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못 느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혜 받았나? 사랑받은 거 뭐 있나? 있으면 대봐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깨끗 한다는 얘기가 아 오이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뭐 마늘도 먹고 싶고 이것저것 다 먹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서 저녁에 오이나 파를 잡수시거든요. 이 사람들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그 조그만한 것 그것 때문에 사랑받은 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은 사람이 화가 난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요? 야, 너 그렇게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았는데 너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그랬더니 아, 글쎄, 다이아몬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10불 더 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10불 안 주잖아.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그랬는데, 쭉 그 다음에 여기 말라기서 때에 내려와 보면은, 이때 사람들도 바벨론의 노예로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 상태로부터 지금 돌아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고생만 직사하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쌓고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지덕지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나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때가 많아요. 우리도 보면은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하면은 안 될 그런 얘기를 할 때들 많이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늙은 부모님들 한평생 그래서 뼈가 빠지게 등골이게 고생하시고, 부모님도 여러분 사람인데 만난 것 잡수 싣고 싶고 깨끗한 옷 맵신하는 거 입고 싶으시죠. 뭐 좋은데 유명한데 관광지에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래도 자식 한번 잘 되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다 참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온몸이 부러지도록 일을 하시면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는 공부 못했어도 넌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늙고 병든 부모님을 앞에 두고 자식들이 한다는 말이, 아니 엄마가 날 위해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아, 그때 내가 뭘 가지고 싶었는데 해줬냐고. 아, 물론 부모님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해달라는 거 다 못해준 것도 있어도 부모님들 마음이 아프지요. 더군다나 어떤 데는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하니까 그건 안 돼. 그 자식을 사랑해서 거절한 적도 있는 건데, 자식들이라는 것들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엄마가 언제 날 사랑했냐. 아이고, 뭐 저 이렇게 그러는 자녀들을 보면은요, 부모님 억장이 무너지고 섭섭해서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들이 많이 그래요. 온갖 불평들이 참 많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길래, 아,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보세요, 이렇게 쭉 서면은 제가 키가 제일 작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뭐, 아니 제가 그랬습니다. 키가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지. 한날 한시에 난 쌍둥이라 하더라도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아, 키 작은 사람 주변에 보면 훌륭한 사람 참 많아요. 등소평이는 키가 작지만 작은 거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키가 작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6.25 전쟁 통해 태어나서 못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때 6.25 전쟁 통에는 다 굶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양실조고 그래서 그때 난 분들의 평균기가 다 작고 그런데 집사님만 작은 거 아니라고.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작은 고추가 맵다 하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집사님 키가 작아서 좋은 점이 없었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분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옛날에 이 콩나물 시루처럼 학생들이 빡빡하게 있는 그런 교실에서, 여러분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럽니다만 옛날에 국민학교 1학년 때 저도 우리 반 학생들이 80명이나 됐어요. 좁은 교실에 바글바글하죠. 그 좁은 교실에 80명을 다 앉혀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저 문 앞에 다 일렬로 다 서라, 키순으로 모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이들 키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는데 키 작은 애들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발에서 번호도 너 1번 너 2번 너 3번 해가지고 쭉 번호를 이렇게 매겨주고 자리에 앉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키 작으니까 1번이 되고 맨 앞줄 선생님 교탁 바로 앞에 앉게 됐거든요. 키가 커서 저 뒤에 앉은 애들은 공부 시간에 떠들고 딴짓하고 뭐 그러고 공부를 하지 않는데, 키 작은 애들은 선생님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키 작아가지고 공부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잘했으면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날 보세요. 키가 이렇게 작잖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키 작은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공부 다 잘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않습니까? 뭐 키라고 하는 건 조금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고 마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생명을 좋아하는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보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이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무슨 파도 못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런 시시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아세요? 엄청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 내가 애굽에 간 일도 없는데 무슨 출애굽을 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죄악의 땅 애굽에서 우리도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너의 사리보다도 더 끔찍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수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을 강에 던져 죽이게 하는 그 무자비한 그 바로왕보다도 더 잔인한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출애굽한 겁니다. 이제는 애굽 땅 그 죄악과 사탄과 사망의 손에 매달려 있지를 않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도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야 합니까? 원망할 거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처소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이 끝나면 우리도 다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소한 부스러기 그런 것 가지고는 원망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그게 죄값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 조상부터 다 죄가 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질병도 있고 무슨 뭐 가난도 있고 어떤 관계에서 오는 아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힘 안 든 사람 여기 있습니까? 돈 있다고 힘이 안 들까요? 명예가 있어도 힘들고 건강에도 여러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런 까닭에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당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 사소한 것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살 수 있는 이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뭐 그 과정에 어떤 특별히 공헌한 이런 어떤 것들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힘으로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탄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100% 이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여러분 암기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고해서 내드렸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조그마한 거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오이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이거 파도 못 먹고 이게 뭡니까? 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죠. 이런 불평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부르그린에서 사셨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살아 생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참 많이 다치셨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교통사고 나서 많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웃교회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저 병원에 와서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낫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뭘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그 장로님은 아니 목사님 별로 걱정을 다 하세요. 아 첫마디가 그러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간들 내일 간들 다 구원받았는데 살다 보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것까지고 그게 뭔 대수냐고. 아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저희 그냥 도려 아주 편안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 이 장로님 교통사고 날 때 슬쩍 그냥 스치기만 한 그런 교통사고 나셨나 그렇게 생각할 것만큼 말이에요.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장로님의 평소 지론 뭐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뭔 대수냐고. 오늘 부름받아도 나는 천국 간다. 두려울 것 없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얼마나 믿음 있는 멋진 장로님이세요. 목사님들도 이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세 힘 얻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훌륭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젠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하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삶도 바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좋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연로하신 분 또 연약하신 분 병 속에서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나시는 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나정님 집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이영자 권사님, 박정숙 권사님, 강영미 권사님 이 모든 분들의 연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과 활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송영애 전사님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서 성전에 나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식구들이 평강으로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부근 사랑 내 맘 속에 충만하게 미칠 때에 찬송하네. 부근 사랑 내 맘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부근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부근 사랑 부근 사랑 내 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부근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좋네. 부근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부근 사랑 부근 사랑 내 맘 속에 충만하게 예 찬송하네. 부근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부근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게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부근 사랑 부근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부근 사랑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웠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